우리 함께 봉독하신, 교독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중요한 마음, 하나님께도 중요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제 본문을 살짝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 올리고 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보이고 구름으로 그 성전이 가득 찬 모습이 보였던,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무엘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1절 전반부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을지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오고 또 그 새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1절까지, 12절, 13절 한 부분, 그리고 14절 한 부분,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12절과 13절 말씀은 솔로몬이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12절에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와 계셔주시고 이 성전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해서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지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캄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짙은 어둠, 두꺼운 구름을 의미해 주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면 구름과 흑암 가운데,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름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사람의 존재 양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면들이 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만 하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할 수 없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에 또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사람이 제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이 건물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가둘 수 없는, 그 안에 모셔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기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사람으로선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사람으로선 감히 제한할 수 없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캄캄한 데 있겠다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다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받아주셨구나라고 하는 안도와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주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사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나님 이 웅장한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이어서 14절 말씀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몸을 돌려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감동과 감격이 백성들에게 되어 있었겠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몸을 돌이켜서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복을 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옛적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도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역대상 16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러했는데 법궤를 모셔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에 백성들을 향하여 몸을 돌려서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감격을 온 백성들이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복을 비는 것이었죠. 15절부터의 말씀은 그 약속을 실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감격 앞에서, 이 감동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앞서서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원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어둡고 좁은 성막 안에 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원히 계셔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앞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을 인용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성전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리고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신 분이셨다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집을 지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또는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셨다면 어떻게든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빨리빨리 이 성전을 지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좋다 하고 다윗의 마음을 칭찬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 좀 찾아보니까 1100번이 넘도록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00번이 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하나님도 이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그곳 가운데 다윗 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메어 올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모습들,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계셔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던가입니다. 솔로몬은 그렇다 하더라도 솔로몬은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하다, 적절하다 또는 가치 있다, 바르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좋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너무 좋다, 그것이 너무 선하다, 그것이 너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고 받을 때나 좋은 관계를 맺을 때나 또 가족 관계나 또 좋은 동역자들 관계에 있어서 보여지는 행위나 또 나에게 주는 어떠한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몸이 옆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비참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도 중요한 마음이라고 오늘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좋다고, 가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정말 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한 질문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로마서 5장의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분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할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생각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아껴드리고 주님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그 마음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언제든 위엄과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사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한날,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